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우리 1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이라서 나 이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은 한 번도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 많은 설교를 들었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난 오늘 처음 봅니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딱 세 분이 계시네요. 이번에 딱 보니까 그 세 분들은 지금 마음을 정말 여시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점점 어디로 갔어요? 어디요? 남극으로? 남방이 어딜까요? 네? 남방이 어딜까요? 남쪽, 따뜻한 남쪽 나라. 그러니까 몰람했다는 얘기로 보면, 그죠? 그런 건가요? 오늘서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 한 25장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혹시나 아브라함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나 아브라함 잘 모릅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이것은 뭐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무슨 죄입니까? 사실은 그죠?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알다고 안다고 하시는 분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물으면은 창세기 자그만치 이게 10장이 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2분도 못하고 나서 할 얘기가 없어져요. 그건 모른다는 거나 똑같아요. 사실은 10장 이상이 쓰여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모른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셔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이건 곤란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같이 배우는데도 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모릅니다. 이거는 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공부를 해서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어요. 성경은 전부 다 1000장이 넘습니다. 1100장이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12장 이후로는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을 이루는 너무 중요한 시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아야 하고 그 아브라함의 소위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그 믿음, 신앙,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습니다.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정말 기쁨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을 보존시키고 인간이 기뻐하고 인간이 행복해하게 위해서 6일 동안 먼저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 인간이 만물이 없는 곳에, 이 세상이 없는 곳에서 덜렁 인간이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어디 우주에 떠다니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천지를 만들고 먼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 만한 아주 좋은 환경을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거기다가 두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에덴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에다가 그리고 그 동산에다가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사랑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지키고 그들과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사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락을 해버려요. 우선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게 되죠. 누가? 아담과 누구죠? 아담과 그의 아내 누구요? 하와. 예, 하와라는 이름도 또 외워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내 이름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들이 범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으니까 그들을 내어줬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죄의 삭슬, 값을 그들에게 매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푸시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죽옷을 지어서 보호하십니다. 가인처럼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사람조차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대적한 사람조차도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증표, 사람을 만나면 그 표를 보고 절대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표를 가인에게 주시고 내보내신다는 거죠. 온 인류가 너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인간 만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전부 멸망시키겠다고 해서 홍수 심판을 하실 때에도 전부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사랑을 표시하시고 구원을 시킵니다. 생명을 지키게 하신다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들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대항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언어가 혼잡스럽게 함으로 인해서 흩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 인간 전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소위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전체적으로 그런 삶을 인간들과 하나님과 같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장에 오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대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전 인류를 향한 그런 일반적인 사랑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시고 방법을 바꾸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셈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쏟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아 이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일을 만들어 가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어쩌면 이 세상에 심판하는 그 세상 마지막 날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그렇게 복을 내리시고 사랑을 내리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데 문제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인류를 이끌어가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인류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뒤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애굽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한참 뒤에, 지금서부터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한 600년 정도 뒤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자손들이 가서 사는 약속의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걸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민족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겠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창대케 하신다는데 그 민족이 창대되는 것이 뭐냐? 오늘날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가 나중에 심판 뒤에 일어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이 결국 뭐냐?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이것만 잘 알면은 하나님이 장차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한 서너 번 이상은 이 말씀을 설교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냐면 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순종을 해서 따라갔더니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전혀 다른 측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 11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데라와 그의 형제 나훌과 그리고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같이 지금 하란 땅이라고 살고 있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아주 비옥한 초생딸처럼 생긴 지역이라고 해서 아주 비옥한 땅인데 그 세계에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하란 땅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하란 땅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이 뭐냐면 이 달, 달을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달. 그 달신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신이에요. 신. 이름이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달신 이름이 신인데 신을 섬겨. 이 아버지 데라가 그 신을 너무 충성스럽게 섬겨요. 그러면 아버지 데라가 신을 섬긴다면 그 아들인 아브라함과 뭐 자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의 문화는 가부장적으로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하면 그 가족들은 무조건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서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고 이교도고 이방 종교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아주 충만한 하란 땅에 살고 있는 그냥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1절에 있는 이가 너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죠. 아브라함 아마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당연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초청을 하신 거예요. 널 떠나라는 것이에요. 네가 있는 곳에.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대로 순종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오늘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믿지 않던 사람이, 불신자가, 우리 뭐 이정근 집사님, 이병택 집사님처럼 한국에서는 교회 근처에도 안 가봤어요. 한 10번도 못 가봤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이 창세기 12장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목사님이나 무슨 장로님처럼 신앙이 좋고 권사님 같은 그런 사람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12장은 바로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것이 도대체 뭔가.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하기를 너는 너의 본토, 본토라는 건 고향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하란 땅, 고향 땅이에요. 그 다음 친척.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 환경이에요. 친척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관계, 지금 현재 쌓아놓은 자기들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 너의 뿌리.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건 그 당시에는 뿌리를 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이 자리, 삶의 터전,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던 사람, 한국에서 나 예수 안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그 생활 정리해. 다 뒤돌아볼 거 없어. 다 깨끗하게 포기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서 이제부터는 너의 삶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이런 초청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세상에 할 거 다 하고 자기 삶을 즐기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건 너 다 포기해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네가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는 다 버려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지금처럼 사는 그런 삶이 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옮겨서 다른 삶을 살게 하겠다. 너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너의 삶의 방법과 생각하는 방법, 네가 살아가는 앞으로 모든 것이 옛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는 인간적으로 살았고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지금 하고 있나요? 바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생명교회 그냥 다닌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이라는 게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 삶을 다 포기하고 그것도 버려놓고 던져라. 그리고 떠나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지시할 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뭐 하나님이 어떤 땅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이란 말. 그럼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를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처럼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와서 쫙 보여주면서 바로 이 땅이다. 여기 강이 흐르지. 여기 나무들이 우거져 있지. 여기 풀들이 많지. 바로 이 땅이야 하고 보여주는 거면 좋겠는데 내가 내게 지시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다 포기하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보여줄 땅이 있는데 바로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 던져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중심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 가서 사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완전히 변하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데서 옷 하나 더 입듯이 믿음이라는 종교라는 걸 하나 더 걸친 걸로 착각을 한다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삶을 갖다가 잘못 생각해요. 믿음은 죄송합니다만 한국의 삶을 버리세요. 옛날의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악착같이 살아서 남을 싸우고 죽이고 다투고 이렇게 해서 밟고 올라가서 내가 승리를 하고 이겨야 된다는 이런 가치관을 가졌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다 살고 있어요. 이 창세기 11장까지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나타나요. 자그마치 290여 년 동안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홍수 사건 때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서 말씀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런 게 없어요. 침묵했던 거예요. 거의 300여 년 가까이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11장에 보면은 그리고는 12장에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떠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는 이제부터는 믿음의 사람, 내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너는 이제부터는 기독교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디 창세기에서 여러분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이 이것이 놀랍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왔던 건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부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저브라함을 부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전적 은혜예요. 그런데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너희가 뭐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선택이라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따라 우상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신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꼭 집어가지고 우리 말하면 이병택 집사님 한국에서 하나님 몰랐는데 딱 집어가지고 교회 갈래 하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셨어요. 우리 이병택 집사님은 교회를 한 서너 군데 다니신 것 같은데 그런데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냐 어쩌면 이병택 집사님한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했다. 너는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 테니까 과거를 떠나라. 너의 옛날은 떠나라. 세상의 삶은 떠나라.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이거니까 너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 저는 그런 건 믿음인지는 모르고요. 하여튼 누가 가도 교회 나오라 해서 난 그냥 교회 나갔어요. 저는 사실은 이 12장 1절을 말씀을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부르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태어나기 전서부터 믿는 집안에 태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러다가 늦게 50이 넘어가지고 신학교 가고 그래서 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게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 내가 소유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가 추구했던 목적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겠니 하고 묻는 그 말씀을 난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그 때문에 뭐냐,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도전이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가치 없잖아요. 바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뭐 교회 어설프게 다녔다면, 왔다 갔다 하는 걸 신앙으로 생각했다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꼭 집어가 선택을 했구나. 그 많은 그 땅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그 많은 죄악 전부 죄인들인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고는 그를 부르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이 세대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부름을 받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제도, 어떤 조직, 그런 데로 우리가 들어간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 가고 뭐 어떤 가서 직분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큰 것을 뭘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직분을 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복만 받는 것이죠. 부름만 받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부름을 가만히 보면 너무 많아요. 베드로 같은 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는 게 나와요. 밤새 일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바닷가에서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그러니까 그 새벽에 지금 피곤해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다시 들어가서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봐라 했더니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서 처음 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이러니까 자기는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깜짝 놀라서 난 죄인입니다. 날 떠나세요. 난 죄인입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뭐라요?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 누가 보면 5장 10절에 그렇게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이제부터 사람을 낳고 베드로는 그때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전까지 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 예수님을 잘 섬겨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그냥 어부예요. 어부. 그냥 강에서 요새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 고기 잡아가지고 파는 어부란 말이에요.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부터 불신자에서 그냥 예수 안 믿던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은 베드로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베드로 믿음이 괜찮은데 내가 부를까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불렀어. 우리는 베드로는 믿음이 좋아서. 아니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보다 어쩌면 더 못했을지 몰라요. 우리는 들은 풍월이라도 교회 가면 예수 믿는다 이런 거 알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요. 더한 사람도 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란 사람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앞잡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간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에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뭐예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 예수를 오히려 믿는 우리 같은 사람 잡아 죽여요. 바울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울이 부름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죄인이고 더 악하고 더 대적하는 사람인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르고 난 다음에 있었던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다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지금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와 단절했습니까? 아 아, 그래도 딱 과거와 어떻게 단절해요. 이건 이거고, 교회는 교회고, 그러니까 이대로 살면서 그래도 해야지. 아브라함이 만약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난 당신 누군지 잠깐 모르겠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내가 지금 누굽니까? 내가 지금 하란 땅에서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고 재산도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뭐 새 땅을 가라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서 거기서 뭐 민족 창대 이름을 유명하게 해줘. 웃기는 소리 마세요. 여기서 지금 잘 먹고 삽니다. 이렇게 안 되겠어요. 우리 오늘 믿는 사람들한테, 바로 안 믿는 사람한테, 돈 많은 사람, 좀 잘 사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니나 잘 믿어라. 안 그러겠냐고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선택을 받았을 때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거 떠났다는 것이,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 좋았었는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은혜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이렇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은혜스러운 존재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야, 내가 보기엔 도저히 은혜 받을 사람 아닌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사람이 보고 뭐 좀 똑똑하고 사람이 신실하고 이래야지 좀 은혜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보다 내가 못난 것을 더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려주셨으니까. 잘났는데 구원 받으면 이 사람보다 좀 손해보는 것 같잖아. 왠지 모르게. 그죠? 아예 형편없는데 불러야지 기쁘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오늘날 그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 12장을 너무 잘못하고 무슨 뭐 직분 받을 때 얘기라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다 뭐 이제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가만히 보면은 말이죠. 바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예 보여주지도 않고 앞으로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이라도 해야지 갈 텐데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정관사를 써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땅을 하나님도 막연하게 너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땅이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조사하셨고 보셨고 그 땅을 관찰하셨고 그 땅을 이미 예비 다 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춰놓고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거 떠난다는 것이 보통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런 초청을 받습니다.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내리세요. 그냥 그렇게만 불러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고 이제 이방 종교를 우상덩어리인 그를 불러서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믿으면 너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12장 2절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축복이 2절에 보면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가 너로 뭘 이루어요? 자, 큰 민족을 이루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다? 아브라함을 뭘 어떻게 해준다? 지금 네 가지 복인데 첫 번째가 뭐죠? 내가 너로? 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지금 하란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딴 데로 가면은, 보여주지도, 앞으로 보여줄 땅 거기에 가면,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11장 마지막에서, 우리는 이런 11장 30절인가요? 20 몇 절인가? 아, 30절에 보면 사례는 아직도 잉태하지 못해서 애가 없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는 애가 아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세요? 너로 큰 민족을 준다는 거예요. 나 애도 없어요. 어디 양자 얻었나요? 앞으로 양자 수십 명을 얻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난 민족이 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인데 이 민족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을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을, 무슨 복을 줄 것 같아요? 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은데 복이 뭐예요? 복주머니만 받으면 복일까요? 아, 여러분, 복 주세요 하는데 무슨, 여러분, 복이 뭐예요? 한번. 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 받고 싶은데 복이 뭐죠? 네? 복이, 아, 복이 뭔지 알면서 복을 달아, 이거 빌어야지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 야, 이건 너무 믿음 있는 사람이 대답하는 거야. 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니까 하나님 아는 걸 준다. 이건 조금 그렇네, 그죠? 구약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개념,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이거예요. 복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1장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쭉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 여기 1절, 2절 말씀. 근데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요.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잘 생각해. 복 있는 사람이 어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때가 되면은 그냥 과일이 막 열리는 거예요. 사과. 내가 사과나무였다면 사과가 막 열려요. 내가 뽕나무였다면 뽕이 막 열려요. 그러니까 시절을 떠나 과실을 맺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아, 내가 나무인데 삐쩍 말라가지고 비들비들한 게 아니라 잎사귀가 무성해요. 그러니까 아주 풍성한 나무라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 이게 바로 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이 프로스페러스,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다 형통이라는 것을 쭉쭉쭉 뻗어나가서 뭐든지 잘 된다. 이것을 뭐냐면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주세요 하면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을 구할 때 돈 주세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돈을 달라는 것이지. 바로 복을 준다는 것은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로구나. 계절만 되면 때마다 내게는 과실이 충분하게 있겠구나. 그리고 나의 잎사귀는 영원히 푸르러가지고 나는 정말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겠구나. 그 다음에 그 행사 하는 일이 마다가 전부 다 형통하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 아까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것이고, 형통이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과의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그냥 복 자체에 다나요. 그죠?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걸 약속하고 그것을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면 뭘 주시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삼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동행의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지금 돈도 많고 잘 벌었기 때문에 하란 땅에 있으면 차라리 지금은 그 당시에 어쩌면 그 지역에서 유지잖아요. 그게 낫지. 생판 모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이방 족속,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우면서 살면 무슨 이름이 남겠어요. 그런데 이름을 창대케 한다. 아브라함을 높여주겠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백성이고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권속,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이런 이름을 우리가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다. 네가 바로 복 그 자체다. 바로 너로부터 모든 복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움직이면 향수, 만약 내가 향수병이다. 그러면 내가 움직이면 향수 냄새가 어떻게 나지요? 저절로? 그럼 내가 복이에요. 그럼 나로부터 뭐가 나겠어요? 복이 난다. 이 네 가지 축복을 줘요. 민족,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너를 복덩어리 자체로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 주시겠다는 약속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면은 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중심의 삶을 산다면은 그래서 너는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이 네 가지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복이 있나요? 여러분이 이 복을 만약 못 받으신다면 뭐 안 버린 게 친척을 안 버렸나? 땅을 안 버렸나? 뭔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1절에 엄청난 명령과 이미 조건을 제시를 해놓고는 이러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이 보면은 말이죠. 이 딱 언약을 듣고 나서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은 복만 네 가지를 주신 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상호 방위 조약을 딱 맺어요. 야, 이 3절에 보면 엄청난 축복을 했는데 이 일반적으로 군사 이 나라와 나라 사이 군사 협정을 맺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 협정이 있고 하나는 군사 동맹이 있어요. 군사 협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나라가 침략을 받게 되면은 이 나라에서는 이 나라를 돕기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돕겠다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돕는 건데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나라가 침범을 받으면 이 나라는 무슨 국회고 뭐고 필요 없어요. 바로 개입을 해서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나라를 공격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한국하고 우리 미국하고는 바로 이 상호 동맹을 갖고 있어요. 한국에서 전쟁을 나면 미국이 의회고 뭐고 필요 없어요. 바로 나라야 돼, 군대가. 바로 날아와서 싸워야 돼요. 이런 동맹을 맺어요. 북한은 중국하고 바로 그런 동맹을 맺었어요. 북한에서 전쟁이 나면 중국은, 아이고, 갑자기 무슨 뭐, 누가 리커창이, 야, 이거 공격했으니까 어떻게 도와줄까가 아니라 중국 군대는 바로 북한에 들어와요. 이게 동맹이라는. 바로 3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런 동맹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축복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바로 저주해요. 여기서 저주 두 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조금만 싫어하고 조금만 미워하고 아브라함을 조금 소홀히 대하고 아브라함을 조금 불편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냐면 저주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너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주한다는데 처음에 저주는 조금 약한 거예요. 조금 뭐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저주는 하나님이 왕창 쏟아버리겠다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왜 그런 거예요? 복덩어리 자체니까, 축복 자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는데 이 복 있는 사람, 복덩어리 자체가 아유 복, 그러면 나도 복이 되는 거고 예의 복아, 이러면 나도 복이 없이 저주가 되는 거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동맹을 맺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에요. 누구에 대한 축복이라고요? 그 아브라함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 믿다가 믿는 거예요. 바로 이정근 집사님, 이병택 집사님이 예수 안 믿다가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났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는 교회 와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갑자기 본토가 생각나. 그리고 아비가 생각나고 친척이 갑자기 생각나. 아, 그 두고 왔던 게 그래도 한국 아파트는 어떻게 좀 집은 정리해. 이렇게 자꾸 생각난다는 것이지.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동맹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 옆에만 있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복덩어리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뉴욕이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했으니까. 바로 아브라함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들어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다. 약속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이걸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혹시 이 약속 믿고 예수 믿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아니 몰라요. 나는 누가 가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아, 교회 그냥 나왔어요. 아, 나는 뭐 하도 눈이 침침해서 이것 좀 기도하면 나을까 해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 창세기 12장은 그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의 말씀 명령을 딱 듣고 너 나를 믿는 사람이 되겠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딱 명령을 받자마자 이에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거. 이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즉시라는 말이에요. 딴 생각 안 하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을 하고 아 이거 한번 검토해 볼게요. 하나님 잠깐만. 아주 제안이 좋은 제안인데 잠깐 검토 좀 해보고요. 내가 믿어도 되나 안 믿어도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은가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하니까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바로 4절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구나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서 선택을 받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드디어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 바로 반응. 여러분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뭐 억지로 끌려와서 검수하고 예수 믿는 게 좋은가 나쁜가 안에 차차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행동. 이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형편 따라 그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에 보면 이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 아브라함은 이제부터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더니 본토 친척까지 모르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아버지 오겠습니다. 저 친척 여러분 내가 지금 잠깐 가긴 가는데 잠깐씩 다니러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뒤에 보면 평생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밟질 않아요. 하다못해 자기 아들 이삭 손자 야곱이 결혼을 하는데 하란 땅에 가서 거기에서 며느리를 얻는데도 거기를 안 가요. 아브라함 어쩌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주 철저히 지켰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딱 떠나는 것은 믿음의 삶이란 과거를 돌아보냐,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했으면 아브라함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이 듣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그런데 들음이 뭐냐?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게 로마서 10장 17절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듣는데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바로 우리가 믿음을 하는 것은 성경,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재미난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가 같이 갔다가 아니라 이걸 또 글씨도 기분 좋네. 롯도 같이 갔다. 안 웃는 사람이 세 명이 있어요. 지금 왜냐면 딴청을 부렸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드디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함께 갔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다 버리고 너만 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 혹시 오해해가지고 야 우리가 세상을 다 버려야 돼 그러면 무슨 절에 출가하듯이 그래야 믿음 생활을 하는 걸로 교회가 오늘날 왜냐면 하도 우리나라는 거의 천년 이상을 불교 국가로 살았기 때문에 출가하는 승려만 생각해가지고 믿음을 갖는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집안 다 땡겨치고 그냥 홀몸가지고 맨몸 옷한벌 딱 입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세속적인 물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는 건 본토 친척 아비라고 하는 그 환경, 그 삶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지 그가 소유하고 여기 보면 롯이라고는 인간관계를 그냥 가지고 가요. 아내도 데리고 가요. 또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 재산 다 팽개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착각이, 아, 하나님 믿으면 그때부터 알거지가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야. 하란 땅에서 거부가 돼서 모아놓은 게 있어요. 종들도 생겨있고, 양도, 가축이 막 수천 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거 다 버리라면 버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하나님은 그 재산에 있고 없어요. 그거 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가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그의 삶의 인생의 완전한 대변화예요.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물질,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착각을 해요. 교회마다 뭐 신실한 종들 그러면 내가 동생을 다 버리고 떠났나이다. 그런 사람을 보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뭐든지 다 바쳐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참 하나님은 제가 보기엔 전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미신 섬기고 우리 토속 신앙을 갖다 보니까 뭔가 잘 이렇게 해야지 믿음이 생길 것처럼 다 버리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다 가져가. 지금 뭐냐면 너는 그 땅에서 떠나. 아버지도 이제 떠나는 거야. 진짜 넌 그 환경, 너의 관계들, 그리고 네가 영원히 살았던 고향 땅들, 그리고 쉽게 하면 너의 지금 이 삶을 가지고 있던 토대, 삶의 그 근거, 삶의 뿌리 이런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넌 떠나는 거야. 앞으로 너의 삶의 터전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야. 이것이 새 땅이라는 거죠. 이렇게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지 재산을 버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여기서 알면 돼요. 그렇게 떠나요. 자, 근데 이 아브라함 보니까 4절, 5절 보니까 이에 순종을 해서 떠나버렸어. 야, 아브라함 믿음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을 하니까 이병택 집사님 오늘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도 교회 오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제일 끝에 보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짜자자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침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하고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갑자기 축복이 떨어지고 막 예수 믿으면 되게 좋아지고 막 뭐든 쉬워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얘기잖아요. 이 순종,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과 순종을 갖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방해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겨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 방해물을 얻었는데 첫 번째 볼까요? 어떤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자, 1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포기라는 것이 이거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란 땅에서 지금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얼마나 부를 모았잖아요. 지금 많은 걸 모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고 친척들과 얼마나 재미나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타전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옮겨간다. 이거 예수를 믿는 것이 새로운 생명 피조물이 된다. 쉽지 않아요.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순종의 장애물인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뭘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버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뭘 버리셨어요? 진짜 여러분 옛날 같이 다 버리셨어요. 옛날 좋아했던 거, 옛날 여러분들이 뭔가 꿈꿨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달라졌느냐는 것이죠. 보면은 본토치, 그 다음에 뭐예요? 보여줄 땅, 내게 지시할 땅.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이 따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한 거예요. 본 것이 아니에요. 만져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찾아가서 바로 이 땅이다 하고 확실하게 준 게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아니 누가 야 내 돈 금덩어리 줄게 하는데 금덩어리 보이도 안 돼. 금덩어리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가야 돼요. 이 아브라함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날이 아니에요. 신문 보고 아 이거 이디오피아가 이런 나라로구나. 아 팔레스타인은 여기로구나. 우리는 다 알아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 한 발짝만 떠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보여줄 땅이라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 그러면 어떻게 가겠나. 이건 믿음의 장애물이에요. 순종에. 그런데 그는 보여줄 땅으로 갔다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라고 돼요?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얻을 땅으로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장래 땅을 기업이란 거 장래 주실 땅에 대해서 근데 갈 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그 장래 땅이 동인지 서인지 북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런데 따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믿음을 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를 아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은 갈 곳을 모르고 11장 8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 얘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장애물이 또 있어요. 4절에 보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 젊은 나이인가요? 애도 없고 결혼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애가 없어요. 근데 75세예요. 자, 75세면 여러분 이민 올라 그러면 한 몇 살쯤 와야 돼? 75세 때 이민 오자면 올 사람 있겠어요? 그거는 며느리가 아저 딸이 그만 아버지 여기 요양원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오는 거지. 이민 오는 사람이 75세 때 야 새로운 일을 위해서 내가 가야지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에 도저히 떠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 핑계 대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 그런 핑계가 우리를 장애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75세라는 그 나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시기가, 시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 나이에 예수 믿어서 뭐하나. 아, 내가 죽을 때 되면 믿죠.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75세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여기 보면 가나안을 향하여 가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지금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 땅이 어디고 가나안 땅이 어딘지 여러분 지도를 모르니까 생각이 안 나잖아요. 하란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이 길이가 480km 정도 됩니다. 거의 500km 돼요. 500km면 아브라함이 살던 지금서부터 4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다. 500km를 간다는 건 이거 더군다나 이 사람이 유목민이에요. 양떼가 수천 마리예요. 그걸 끌고 500km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아는 길도 아니에요. 지금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강은 어떻게 건널까요? 그 다음에 어디를 건너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그다드, 저 니느웨를 아마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다메섹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가 거의 광야예요, 광야. 그 양을 치는 유목민이 광야를 지나야 돼요. 이거 하루 이틀에 가는 일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그 광야를 지나가지고 또 쭉 내려와요. 그러다 보면 드디어 만나는 것이 왕의 도로라는 큰 길을, 신장로를 만나게 돼요. 이건 뭐냐. 애굽이나 이 헬라나 이런 사람이 전쟁을 할 때 또는 군사용으로 쓰는 도로가 왕의 도로라는 도로가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는 관통을 하는 도로가 세 개가 있어요. 제일 이쪽 가에는 지중해 옆으로 따면 해안도로가 있어요. 이 해안도로는 애굽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데 애굽이 저 바벨론 침공하고 이럴 때 가는 도로예요. 해안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도로예요. 이게 해안도 바닷가이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동쪽 요단강을 딱 건너서 가지고 요단강에서 올라가서 언덕 쫙 꽃배기 위에 보면 큰 길. 이게 왕의 도로는 바로 이 길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 이 중간 이 팔레스타인 땅은 어떻게 생겼냐면 동쪽이 이렇게 가파라요. 그리고 서쪽에는 만만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지중해. 그럼 땅이 이렇게 산 모양으로 돼요. 평지가 아니에요. 그럼 이 산 꼭대기 길이 쭉 있어요. 이걸 족장의 도로라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다녔던 이 길이 바로 이 산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산길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산길을 통해서 이걸 족장의 도로라 하는데 이게 무슨 길이요? 아까 여기 해변의 길 이거는 족장의 길 여기는 왕의 길이에요. 바로 이 왕의 길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다음에 내려와서는 요단강 골짜기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와야만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480.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내려오는 게 이게 바로 얍복강이에요. 얍복강 하면 누가 생각나죠? 야곱이 뭐했죠? 거기서 권투했나요? 킥복싱? 예, 씨름을 했던 곳이죠. 그게 바로 숫꽃, 벳산이라고 하는 그 성이 그 옆에 있는데 그걸 지나가지고 오면 여기 육장 7절에 나오는 세겜성이 나옵니다. 그걸 지나야 했습니다. 그럼 이 거리가 자그마치 얼마냐? 이게 자그마치 얼마? 480km. 그걸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 미지의 땅. 여러분 이런 순종을 해서 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처럼 이민 가는 거 비행기 타고 12시간, 13시간만 타면 우리는 뉴욕에 옵니다. 한국에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수천 마리의 양을 끌면서 종들을 데리고 약탈하는 사람들 이걸 다 이겨가면서 그 땅을 가는 것이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믿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방해가 있어요. 그것뿐만인가요? 그 다음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지 남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했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 텅 비어가지고 하나님이 딱 준비해서 어서 오세요. 여기가 살 곳입니다 하고 푸른 초장을 만들어놓고 사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누가 살고 있어? 가나안 땅. 우리가 잘 알지만 역사 속에서 가나안하고는 이제부터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땅을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걸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고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데리고 가는데 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본토에 왔다고 해서 전쟁을 걸면 쫓겨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믿음을 간다는 것은 이렇게 방해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편한 게 아닙니다.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 난 믿음 생활하니까 너무 기뻐요. 평강이고 아, 믿음이 너무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은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가게 문도 열어야지. 지금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돼야 하는데 그 믿음의 길을 가려는 게 이러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믿음길을 막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쉽고 막 예수만 믿으면 갑자기 천사 날개가 달려 하늘 나라고 기분 좋아 죽을 것 같은데 저는 예수 믿어야 그런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예수님, 아, 교회 가는 게 왜 그래 지겨운지, 그죠? 힘든지. 그리고 뭐 예수 믿고 성경 읽으려면 잠만 오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나.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읽으니까 골치만 아픈 거야. 전도, 야, 이거 생각하면 모르고 돈 꿔달라는 것보다 더 힘들어, 전도하는 게. 아, 예수 믿으세요. 이거 니나 똑바로 믿어. 이럴까봐. 이런 것이 모두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방해물인데,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4천년 전에 이런 것을 받고 그 보도 듣도 못하고 듣보잡인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듣고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믿음. 순종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방해물 속에서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그리고 절대 믿어지지 않는 상황 그런 속에서 그리고 이것은 아니라고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모든 것으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세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창세기 1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바로 이런 아브라함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바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시죠. 넌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려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떠나라는데 저는 이런 신앙의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우리는 신앙이 잘못되어 있어요. 신앙을 이걸 이 성경 말씀을 읽고도 엉뚱하게 믿음 좋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 불러가지고 충성했다 이런 차원으로 만들고 말아요. 이건 그것이 아니에요. 완전 개종자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1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냐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 있으세요? 이제 믿음을 갖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믿음을 쉽게 생각하세요? 이 믿음에는 약속이 따르잖아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여러분 12장을 읽으면서 항상 여러분을 비춰봐요. 저는 이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춰봐요. 야, 내가 진짜 나는 아, 신학교 가려고 목사가 되고 이랬으니까 아, 세상에서 살던 걸 다 포기하고 와서 나는 이제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나 이렇게 얄쌍한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사 되면 하나님의 사람 되는 목사 딴지 다 하면서 목사 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건 절대 그런 직분이라는 것이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연 나의 삶이 과거가 다 포기되었는가? 내가 소위 이때까지 가졌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살아됐는가? 돈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느냐? 완전히 하나님으로 턴했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됐을 때 2절, 3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